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잠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 오후 시간에 저희가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참 노력하고 애쓰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보다 정확하게 이해되고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쌓이고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힘을 우리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비록 몸은 피곤하고 참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집중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단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펴셔서 그걸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영적 선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선물들이 4절에 보니까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령님의 나타나심, 즉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순서에 따르지 않고 제가 조금 여러 군데의 소위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통합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타 언어가 실제적인 이제 외국어라는 거,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유대인을 위한 표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타언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타언어가 아니라 메시아 표적으로서의 타언어가 있고, 또 교회 초기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사도적 교회의 어떤 표적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이제 타언어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 그 통역하는 자와 돕는 자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오늘은 주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관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통역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타언어들을 통역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요 영적 선물의 어떤 공식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 혹은 타언어들을 통역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언어들로 말하는 사람들 는 통역을 하도록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로 하여금 세움을 받지 아니하게 하면 대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니라. 이거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타언어, 그러니까 외국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외국어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걸 다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대언이 더 좋다. 대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받아서 전하는 그 대언이 좋다,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14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되어 있고 저도 이 부분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실제적인 외국어 타언어 말고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일정 부분 이렇게 어쨌든 그냥 용인하면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통역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은사와 마찬가지로 통역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은사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모두가 다 이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위 방언도 마찬가지고 통역도 마찬가지고 이걸 모두가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소총수도 있고 M60 사수도 있고 또 포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자기 수색대대도 있고 이게 이제 다 조합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포병 된다든지 다 소총수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전병도 있고 무전병도 있고 의무병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성령님 보실 때에 필요한 대로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돕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성령님의 선물로 되어 있는데요. 돕는 것, helps, 돕는 것. 아,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다른 은사들은 보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타언어들, 대언함, 영들 분별함, 기적들을 행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 이게 만만치 않은데 돕는 것 이거는 왠지 이거는 조금 나도 하면 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자기 마음에 내키면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누군가를 도왔다가 사역자들을 도왔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말았다가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이것이 은사 소위 선물 영적 선물로 주어질 때는 대단히 조금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돕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돕는 것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협력자가 여기서는 협력자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는 헬퍼예요. 헬퍼. 아까 그 돕는 것이라는 영적 선물의 영어 명칭이 헬프스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걸 하는 사람 헬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로마서 16장 9절에 따르면 우르바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할 때 여기도 헬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모두가 이렇게 볼 때에도 인정이 되는 아, 저 사람은 헬퍼구나 헬프라고 하는 이 돕는 것에 대한 어떤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를 언급할 때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펠로우 헬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런 돕는 것이라는 은사를 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헬퍼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매님들은 다 형제들에게 이 은사를 안 받았어도 천연적으로 그냥 태어날 때서부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여받은 어떤 임무가 헬퍼입니다. 헬프 및 합당한 협력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헬프 및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스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은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우리는 이제 이게 선물로 번역이 됐는데, 선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과 별로 이제 구분이 잘안 돼서, 어감상 구분이 잘안 돼서 그냥 섞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 governme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스리는 자, he that rule, rul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은사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무래도 장로, 감독, 목양자에 대한, 목양자가 받는 그런 은사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또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하는 말씀들을 볼 때, 이제 교회의 어떤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 은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읽을 때 8절에서 구체적인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들을 나열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8절에 뭐였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요. 지혜와 지식,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시나요? 사실 지혜와 지식과 명철,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저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명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별 관심 없으신가요? 워낙 원래부터 지혜로우시고 지식이 출중하셔서 뭐 별로 관심은 없으신 거는 아니시죠? 자, 그럼 오늘 비록 조금 졸린 오후이긴 하지만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대체 지식은 어떻게 얘기하고 지혜는 어떻게 얘기하고 명철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졸리기만 한 분들은 지혜는 있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말을 지혜롭게 하고 있죠? 자,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잠언을 차 타고 다니면서도 잠언을 되게 많이 반복적으로 들어요. 이걸 녹음된 거를.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얼마나 몇 번이나 등장할 것 같으신가요? 많이. 하나, 둘, 많다. 그 다음 셋 이상 세지를 못하시죠? 겁나 많아. 겁나 많이 등장합니다. 134회가 등장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잠언에는 134회가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쉬웠어요. 일단 생각할 때 잠언이 제일 많이 나올 거다.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전도서. 왜요? 네, 잠언이나 전도서나 지금 솔로몬의 글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가 55회,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거 찾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네, 저뭐 짐작했으면 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 것 같으세요? 네, 더 어려워졌네요. 창세기 시편, 오케이, 또 다른 후보. 아가서, 예, 또. 다른 후보. 예? 성경. 네. 이건 지혜로운 건가요? 아니면 분별이 없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이거? 네. 성경 전서. 예, 이건 뻔뻔한 건가요? 이건 뭐 몰상식한 건가요? 네. 네, 무자비한 건가요? 욥기, 예, 욥기에 35번이 나오면서 제가 조사하기로는 욥기가 3위였습니다. 욥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욥기에 지혜. 서로 저기 이 욥하고 그세 친구 있잖아요. 세 친구가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세 친구 하면 일단 딱 그게 나오잖아요. 욥의 세 친구. 네. 빌답, 엘리바스, 뭐 있습니다. 예. 엘리후, 뭐 해갖고, 이렇게 이제 뭐, 예, 있잖아요. 근데 그 서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막 경쟁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이 어딜까요? 역대기. 역대기. 거기도 솔로몬 나오니까, 예. 역대기. 또, 예. 자, 조금 어렵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4위가 고린도전서에 지혜가 많이 나와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예, 의외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면서 성경 전체로 볼땐 4위인 것 같습니다. 30회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데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자의 어떤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 아세요? 사탄 마귀, 이 돕는 그룹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왕좌를 돕는 그룹이 지혜로웠죠. 지혜가 출중했죠. 근데 그, 이 두로 왕을 빗대어서 돕는 그룹을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가 누구보다 지혜롭다 그러냐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다니엘은 누구와 비견될 정도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오, 이게, 이, 예?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탄, 제가 아담으로 들려서 죄송합니다. 사탄, 사단이라 그러신 건가요? 사단, 사단, 이렇게. 예. 그래서, 사탄과 비견될 정도로, 돕는 그룹과 비견될 정도로 다니엘이 대단히 지혜로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회, 그 다음에 시편 18회,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에 많이 나온다는 거, 다니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좀 의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온다는 거. 사람이 지식과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고 계세요. 잠언 4장 7절에 지혜는 으뜸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명령이에요.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얻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잠언 22장 17절에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 18장 15절에 의하면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명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지혜 말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뭐 분별 이런 거잖아요. 이제 명철도 영어 표현에서 understanding을 명철로 번역한 데가 많고요. 분별, 명철과 분별이 다 영어로 가보면 understanding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같이 통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knowledge와 wisdom과 understanding 이 세 개를 골고루 갖춘 사람으로 성경에 언급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다윗, 솔로몬, 예. 다니엘, 예. 모세, 예. 자, 솔로몬이 분명히 지혜로운 건 맞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철 얘기는 일단은 안 나오는데, 아담, 예, 아담. 예수님, 예, 예. 뭐 성경 전체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지혜와 지식, 이렇게 딱 언급돼서 솔로몬을 얘기했습니다. 다니엘도요,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더불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 지혜와 지식과 understanding science, 그러니까 이 과학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뛰어났던 것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시면 자꾸 지혜에 관심을 가지세요.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헤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을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기게 하여 온갖 기술로 일하게 하였노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기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언급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지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스킬, 테크니컬한 이런 것도 대단히 뛰어났던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살레헬, 이름도 생소할 수 있는 부살레헬이야말로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 그 부살레헬과 한 사람을 더 이제 이런 일에 지명했는데 아홀리압이었어요. 이 아홀리압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가 동시에 언급된 사람은 부살레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 세 가지를 다 준 사람을 보니까 왕도 아니고 물론 이제 솔로몬이 다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에 그 표현이 다 나온 사람을 일단 지금 얘기한 건데요. 아담도 당연히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겠죠. 범죄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뭐 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이 부살레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야 되는 총책임을 가지고 있는 종교한 일을 하는데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주셨다. 그렇다면 신약에 하나님의 영적 거처라고 말씀하신 물리적 거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 예배당 말고요. 저희 그 사람.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당연히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자, 아담의 경우에 당연히 짐승의 이름들을 지어주는데 지혜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저장하는데 지식이 필요했을 것이지요. 예.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지식은 뭘까요? 지식. 일단 지혜, 지식, 명철 중에 지식이 제일 만만할 것 같아서 지식을 좀 먼저 살펴보십시다. 지식은 도대체 뭘까요? 지식. 지식은, 그렇죠. 어떤 사실을 아는 것. 네네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지식의 어떠한, 효과 또는 지식의 어떠한 이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뭐 이런 게될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지식은 도대체 뭘 일컫는 것이냐, 뭐가 지식이냐, 지식의 정의가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오케이, 학습. 오, 오케이. 공부,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그게 지식이다.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어쨌든 가장 단순한 정의라면, 지식의 단순한 정의라면, 어떤 사실을 아는 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실을 아는 것, 그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식을 얻으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의지,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지식을 얻는데요. 이 의지를 발휘하는 것 자체가 지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잠언 10장 4절입니다. 잠언 10장 14절. 잠언 14장, 10장 14절입니다.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을 거니 빨리빨리 찾으세요. 잠언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 그 어떤 의지를 발휘하는 거, 그거 자체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그런 의지도 발휘해요. 잠언 15장 14절, 15장 14절. 자,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식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하는 것, 지식을 쌓기 위한 의지를 발동하는 것 자체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일이네요. 그렇죠.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반하는 것이냐면, 이건 기억력에 기반해요. 사람이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참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장 매체라는 게 있어요. 아는 저장 매체가 뭐가 있으신가요?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HDD,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예? RAM이 있습니다. RAM. ROM이 있습니다. ROM. ROM이 있어요. 예, 요즘 그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 뭐 해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크게 나누면 어떠냐면은 휘발성 메모리와 이제 이렇게 영구적인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했다. 그건 어디에 저장되냐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꺼도 저장돼 있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게 하드디스크가 됐건 SSD가 됐건. 그런데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빈 공간 같은 데다 이렇게 임시로 저장되는 거는 그거는 램이라는 데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스위치를 딱 끄는 순간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공부는 참 열심히 하고 싶은데 머리가 램 같아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예. 어쨌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학생을 네 개로 나눈다 그래요.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빨리 배우고 늦게 잊어버리는 사람, 늦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늦게 배우고 늦게 잊어버리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신가요? 늦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시. 제가 그렇습니다. 빨리 배우고 늦게 잊어버리면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식을 얻으려면 이게 일단은 이 지식이 축적이 돼야 되니까 이 조금 기억력이 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렇게 해서 지식을 얻으려는 어떤 의지도 있고 기억력도 어느 정도 평범한 이상의 바탕이 되면 그럼 지식이라는 것은 시간의 양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린아이보다는 노인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일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인류 전체의 시간표상으로 볼 때도 점점 시간이 가서 인류 역사의 끝이 가까이 올수록 지식이 증가하리라. 어디에 그 말씀이 있죠? 다니엘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12장 4절에 끝이 임하는 때에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폭발적으로 지식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시간에 이렇게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지식이 영원히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저쪽 뒤에 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램 같은 어떤 지식, 램에 저장되는 지식 같은 인류의 어떤 지식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식은 있다 해도 없어지리라,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지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보는데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지식이 아니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이치를 어둡게 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으세요? 욥기, 네, 찾아보시죠. 욥기 38장. 욥기 38장 1절, 2절 보시면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사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나타나시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이치를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장 3절에도 가보시면 이제는 욥이 스스로 자기가 얘기해요. 지식도 없이 욥기 42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죠? 3판에는 계획을 가리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아마 4판 이상에서는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똑같이 카운슬인데 이치가 맞습니다.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제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지식이 없으면 이치를 가리게 된다. 사실에 기초한 지식이 아니면 이치를 어둡게 하고 이치를 가리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혜는 뭘까요? 지혜. 지혜. 지혜는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지혜는 잔머리입니까? 잔머리?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컨닝할 때 잔털? 이렇게 오케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오케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잔대. 이렇게 되는. 예. 일단. 예, 오케이. 슬기로움.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지혜라는 게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이것이 매력적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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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그 이부 할머니의 경우를 보니까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습니다. 지혜에 대한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류가 그렇게 참 우수한 존재로 창조된 그 첫 번째, 인간이 조금 더 소유하고 싶어 했던 게 지혜였어요. 그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문제는 되게 매력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영생을 걸 만큼 그게 대단히 영생의 위험을 걸 만큼 대단히 매력적인 거였던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그렇죠? 성경에서 지혜 없는 동물의 대표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타조. 타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기 39장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욥기 39장 14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이 교회에 영적 은사로 주신다 얘기했을 때 이게 지혜는 뭐고 지식이 뭔지 이걸 우리가 조금 배경을 조금 좀 알자는 거예요. 욥기 39장 14절부터 보니까 타조는 자기 알들을 땅 속에 버려도 흙 속에서 따뜻하게 하고 발이 그것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트릴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새끼들을 무정하게 대하되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자기 수고가 헛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해산의 수고가 헛되는 거 이건 뭐 전혀 게으르지 않아요. 막 밟아서 깨버린단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명철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타조가 지식이 없을까요? 아,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은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짐승과 비교해서. 근데 타조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지혜는 안 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이 지혜를 차별해서 차등적으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혜로운 짐승의 대표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짐승이 혹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예, 오케이. 또 토끼, 개미, 메뚜기, 토끼, 개미, 메뚜기, 거미. 아,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협력해서 전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예. 잠언 30장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런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뭔지를 한번 같이 보세요. 잠언 30장 24절부터 보시면 잠언 30장 24절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여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곤충학자들이 어떻게 분별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짐승, 곤충의 어떤 대명사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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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발이 아니라 그 뒷다리가 길어서 그렇죠. 예, 예. 뒷다리가 더 길다 보니까 이렇게 경사를 내려가는 것은 이렇게 넘어지기가 쉽다. 그리고 눈에 빠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산토끼의 어떤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기 보니까 토끼는 되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기 때문에 지혜롭다. 이제 요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이나 사물 또는 사상이나 인생 등의 이치를 깨닫고 해석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 요 정도로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언제 말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뭐 수긍이 가죠. 예. 자, 전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1장. 지혜가 뭔가, 지혜를 지혜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솔로몬이 얘기하는 지혜에 관한 말을 잠깐 보십시다. 전도서 1장 12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뭡니까? 자연이나 사물, 사상이나 인생 이런 걸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것의 어떤 이치를 깨닫고 해석하고 적절하게 적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때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럴 때 쓰는 거네요.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자, wise man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interpretation of a 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ng, 어떤 사물에 대한 interpretation이다. 사물을 해석하는 능력. 아, 이게 지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해석하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자, 전도서 7장 25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고 탐구하여 찾아내려 했다 그랬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지혜는 보니까 뭐 자연, 이 어떤 things, 자연의 어떤 그 아까는 자연을 그 인터프리트 하는 그 능력이기도 하고 또한 여기서는 보니까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reason of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ason. 그렇죠? 원인, 이유. 이런 것들 사물의 어떤 작동 원리, 원인, 이유, 이런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탐구해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1장 4절도 한번 보시면 잠언 1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순한 자에게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준다. 여기에 민감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서틸티입니다. 서틸티. 이 서틀하다는 것이 처음에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성경에서 어디 같으세요? 창세기 3장에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간교했다 할 때, 그때 서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쁘게 번역되면 간교한 거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좋게 번역하면 민감함이 되는 거예요. 민감함. 뭔가 작은 차이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민함, 민감함. 센서가 아주 예민한 센서. 일반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차이점도 탁 집어내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자는 그걸 못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예민함, 민감함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장, 잠언 13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 있는 자마다 지식을 가지고 행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prudent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혜로운 자와 분별 있는 자가 조금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 deal with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다룬다는 거예요.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다룰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단순한 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안에 지식이 쌓여 있어도요,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이 그냥 쏟아낼 줄은 알지만 그 지식을 다룰 줄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기억력이 대단히 좋은데 이렇게 거기서 뭔가 창의적인 게 나오지는 않는 사람도 있고 별로 이렇게 아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내는 말들마다 이렇게 되게 뭔가 이렇게 요것과 요것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혜와 분별이라는 것은 지식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들, 즉 혹은 습득한 정보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다룰 줄 아는 능력,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또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열왕기상 공부하고 있죠. 열왕기상 3장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개의 번제 헌물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뭘 뭐든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똑똑한 척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엄청난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그들의 송사들을 잘 조정해주고 그들을 잘 이렇게 분쟁이 없이 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지금 재판을 위한 어떤 지혜, 이것이 이제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이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 때문에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깨닫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저 뒷부분에 보시면 네가 재물도 안 구하고 장수도 안 구하고 원수들의 생명도 안 구하고 오직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했구나 이러면서 칭찬하세요. 여기 보면 명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위에는 명철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명철 달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서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네가 구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줬다. 이걸 내가 너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는 뭔가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이고 good and bad 또는 good and evil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 능력 이것이 이제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예. 네. 네. 그러니까는 선악과의 제일 큰 어떤 그 문제점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모든 게 선이에요. 그렇죠. 악을 관념적으로는 알고는 있을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걸 먹는 것은 악이다. 관념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은 체험적으로는 악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순간 체험적으로 악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선이라 그러시면 그냥 그건 당연히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시면 당연히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 판단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경우에는 그 이후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시는데 자기는 선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게 지혜로워진 거냐? 그건 조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왜곡됐다고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참된 선과 악의 개념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오히려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아까 이 재판에 특별히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사법 시험 또는 이 사법 어떤 법관이 되는 어떤 절차 제도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 골방에만 들어가 가지고 이 법전을 드립다 외운 사람들이 사회 경험도 전혀 없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법연수원 거쳐서 판사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그 상식, 상식에 기초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데 이 상식에 기초한 그러한 건전한 판단력이 있을까? 사실 그게 지혜인데 그런 게 쌓이는 게 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법 시스템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회와 동떨어 사회인의 인식과 동떨어진 그러한 어떤 판결을 많이 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판사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혜예요. 지식만 가지고 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력,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법전을 막 통째로 외우고 이래가지고 판사되면 대단히 정말 이건 재앙인 거예요, 재앙. 자, 그 다음에 이 지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잠깐 지혜까지만 얼른 하고 마치십시다. 지혜는 잠언 8장 8, 9절을 한번 보시죠. 잠언 8장 8절,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8, 9절. 내 입의 말들은 다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중에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혜라는 것은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들을 쉽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영어 표현으로는 플레인하게 분명하게 만들 줄 아는 능력. 흩어져 있고 정돈되지 않고 애매하고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딱 정돈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이 다 명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욥기를 한번 보시면 욥기 11장 6절입니다. 욥기 11장 6절. 욥기 11장 6절에는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혜의 은밀한 것들을 네게 보여주시되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그 문맥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 생략하고 이 말 표현만 보시라는 거예요. 지혜의 은밀한 것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뭔가 감춰져 있네요. 그러니까 지혜는 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인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 28장 20절도 다시 보시죠. 28장 20절 욥기입니다. 욥기 28장 20절 21절.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지고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가려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고 누구나 찾을 수 있다면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상식이지. 그렇죠?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마치 금맥처럼 금광에서 사람이 이 금맥을 따라가면서 금을 캐내듯이 뭔가 감추어져 있고 이렇게 은밀하게 있는 것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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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찾아내는 능력인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게 갖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3, 24절을 보시면 전도서 7장 23, 2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는 내게서 멀리 있었도다. 멀리 있고 지극히 깊은 것을 누가 능히 찾아내리요 그랬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깊이 있고 멀리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예. 잠언 8장을 한번 보시면,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잠언 8장의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2절 말씀에,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한 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낸다 그랬습니다. 아, 지혜는 창의력의 원천이네요. 그렇죠? 우리 요즘 한국의 그이 초등교육서부터 시작해서 다 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맞춰 있어요? 창의적 인재. 그렇죠? 예, 재치 있는 창한 물을 찾아내는 것. 여기 이제 위티 인벤션스 그랬습니다. 위트와 유머 아시잖아요. 위트. 재치 있는 그런 어떤 창안물. 이걸 할줄 아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면 사람이 되게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적이 되는 것을 여러분 어디다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창조적이 됐어요. 어디다 사용하실래요? 예? 선한 곳에, 뭉뚱그려서 성경 전체. 예, 아까, 제가 또 이름을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부살레엘이 어떻게 썼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어디에 썼다 그랬어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치 있는 창안물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많이 주시면 여러분 어디다 사용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세워가는 일에 이걸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물론 이제 생업을 위해서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올인을 하고,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다면 이건 참 쓸모없는 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는 일반적으로 어리석음 또는 단순함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7절에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음의 반대 개념이에요. 전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음 또는 단순함 이런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잠깐 살펴본 게뭐 지혜 전체를 뭐 심도 깊게 학술적으로 얘기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에서 뭘 지혜라고 얘기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지혜가 뭘까, 이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게 지혜는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더 정리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가 지식이 출중하고 대단히 지혜롭고 명철이 있었던 것과 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이제 회복되었을 때,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셨던 그 인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바, 지혜, 지식, 명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이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지식을 또 쌓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명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우리 열심을 낼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명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